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아이들을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교사의 직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불의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말씀 의지하고 또한 주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교사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공과 제목이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공과가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제 주제고 또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고 그리고 네 가지, 네 명의 인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는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인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이 시대상 분류로 볼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양심 시대의 마지막 사건이다라는 거죠. 바벨탑 직후에 11장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맡겨 두었을 때그 끝은 혼잡이었다, 혼란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은 서로 밀접한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이제 나뉘고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창세기 11장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 흩어졌는지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장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잠깐 보시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야벳, 노아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에서 기술하고 있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 후손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름들이 고대 나라 이름, 뭐 구스, 미스라임, 아수르, 오발 등처럼 고대 나라 이름과 동일하고, 그다음 도시 이름, 뭐 달시스, 가사, 니느웨, 그 다음에 고대 종족 이름, 뭐 블레셋, 루딤, 이런 이름들이 지금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그 이름들이 실제로 고대 역사의 나라 이름, 도시 이름, 종족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읽어보면 야벳의 후손의 이름들이 14명이 언급되고 있고, 함 후손의 이름들은 30명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셈 후손의 이름은 26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 하면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이 만수, 꽉 찬 숫자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랬죠? 쭉 나오다가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예,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각기 쓰는 말들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진 거죠.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쭉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예, 여기도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은 셈의 후손인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래서 이름이 쭉 언급된 다음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예, 이렇게 해서 그 족속과 방언, 쓰는 말들과 지방과 나라대로 다 나누어진 사건이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방언이 나누어진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10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에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여기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세상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적자.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자 그랬죠. 처음 연거리자 그랬는데, 이 연거리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뽀르라고 나오는데, 이 좋은 의미로는 용사,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쁜 의미로는 폭군, 압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세계 최초로 이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전제군주였고 폭군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죠.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할 때 이 앞에서란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다, 여호와를 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므롯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을 제일로 믿는 폭군이나 압제자를 가리키는 속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AD 1세기경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하고 주동한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을 보면 이 니므롯이 노아의 증손자였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이었고 함이 이제 구스를 낳았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죠.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잖아요. 노아가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이 구스였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로부터 바로 이제 3대 후에 바벨탑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시 보면 21절에 셈의 후손이 언급되죠. 21절에 보면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랬습니다. 셈의 아들이 아르박삭이었습니다. 아르박삭 이름이 아르박삭이었어요. 그 다음이 누굽니까? 셀라죠. 셀라의 아들 이름이 에벨이고 그 다음이 벨렉이죠.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렇죠. 땅이 나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언어가 흩어져가지고 전세계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때 바벨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셀라와 니므롯은 같은 저기잖아요. 그 노아의 증손자. 그래서 벨렉 때 땅이 나누어졌으니까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3대 때 바벨탑을 지었고 5대 만에 흩어진 겁니다. 5대 만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3대 만에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 됐습니다. 예. 신할평지로 이제 만나서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신할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하고 거의 거했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나오죠. 아마도 신할평지 평지이기 때문에 돌이나 진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늘까지 쌓는 그 탑을 쌓을 때 돌과 진흙이 아니고 이제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재료가 뭐였냐면 모양과 크기가 균일한 벽돌이었고 금방 붙어버리는 끈적끈적한 역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3절의 표현에 보면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 속에 대신하며 대신하고 라는 표현이 읽다 보면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죠. 자,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하며 대신하고 이 말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원래는 벽돌과 역청이 아니고 뭐였단 얘기예요? 돌과 진흙이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는 벽돌과 역청이 아니고 돌과 진흙이었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보면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른 각각의 존재들, 산돌이죠. 이 깎이고 또 그 부서져야만 이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흙은 굳는데 시간이 걸리죠. 단단해지는데.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시간입니까?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몸의 각 지체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다 산돌인 거예요. 산돌. 살아있는 산돌.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고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산돌인 거죠. 구원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성과 육신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산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려면 부딪히고 깎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산돌 같은 지체들이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 교회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는 벽돌과 역청이 아니고 돌과 진흙이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절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를 만드시지 않고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벽돌 같은 그런 로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받기 전에 죄성과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성도 다 함께 가져가 버렸으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벽돌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된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에 빠져서 육신에 살든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산돌 같은 우리는 깎여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는 벽돌과 역청이 아니었고 돌과 진흙이었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11장 4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예. 여기 보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죠.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 이제 지극한 교만인 거죠. 하늘에 닿게 하여.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14장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이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이제 버림받은 것이 루시퍼 마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 닿게 하자. 이것이 지극한 교만인 거죠.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자기들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이제 우리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6절 보세요. 위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죠. 주님을 위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피조물은 당연히 조물주를 기억하고 그 조물주 영광으로 사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었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 직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이것도 문제였고 온 땅에 편만하게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였죠.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1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온 땅에. 그리고 저희의 연대를 정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하나님은 이 지구 외에는 인간의 어떤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온 땅에 편만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면 미안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오면 전 세계에 다 이제 편만하게 흩어진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합당치 않은 거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으면 이것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교훈을 또 받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본문 가겠습니다. 11장 5절 11장 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랬죠. 예, 여기서 받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 내가 지는 죄,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도 없으시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 또 94편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인간의 뜻과 계획으로 이제 지어진 바벨탑,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 버리는 거죠. 6절입니다. 11장 6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외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한 족속이었고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족속, 한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그리고 지식의 생활도 되게 용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조건에 있었는데, 이런 좋은 조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을 쌓는 데 써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적인 거예요. 인간들은 방금까지 그 자기들이 썼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또. 그죠? 순식간에 수천 개 언어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어긋나면 순식간에 수천 개 언어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언어도 합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데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말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언어를 합하기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바벨탑 공과인데요. 이제 학생들과 교제할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바벨탑 공과를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 10장에 나와 있는 그 자손들의 이름이 고대 민족과 나라와 족속의 이름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냐, 합당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행사를 다 보고 계신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주와 은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외우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창조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교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바벨탑 공과를 통해 우리가 또 함께 알고 교훈 받아야 될 것을 또 교제하였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또한 익히고 연구해서 충분히 묵상한 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계획과 행사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